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러시아, 이란이 시리아 내 4개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오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남부와 중부, 북부 지역에 4곳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반군 측 대표 일부는 합의에 항의하며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안전지대는 적대 행위 중단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제네바 회담에서도 시리아 안전지대 문제가 계속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그러나 안전지대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만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상당수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턴불 총리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했던 호주 내 무슬림 난민 최대 1,250명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한 협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마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아프간 보안군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방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BOA에 미국이 아프간의 4개년 안보 방안을 지원한다면 모든 아프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군대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지난달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ISIL 호라산 분파의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보안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4개년 안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현재 17,000명인 특수군 병력을 배가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추가 훈육관들과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오늘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선거 직전 FBI가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추가 조사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다소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미 국장은 당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기밀 정보를 취급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고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북부의 한 탄광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레스탄주 재난당국은 탄광에서 시신 21구를 수습했다며 아직도 갱도 안에 14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당국은 갱도 안에 있는 인부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소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개인 명의 논평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1.5m, 서해 바다 0.5에서 2.0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조건이 올바를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We're hopeful.
틸러슨 장관은 3일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that's what we've been doing is leaning hard into China to test their willingness to use their influence, their engagement with the regime in North Korea.
중국의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과 영향력 행사 의지에 한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를 시험해 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중요한 영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떤 나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각국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말해왔다며 대북결의 불이행 사례 혹은 제재 위반 기업이나 개인을 보게 될 경우 해당국에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 혹은 개인의 대북 제재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거나 내부 정치적 기유로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can't take care of it or you simply don't want to take care of it for your own internal political reasons, we will. We'll sanction them through third country sanctions.
미국은 제3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전 세계 파트너들이 스스로 행동을 취하고 이를 관리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라며 미국은 이를 통제하지 않지만 기대치가 있는 만큼 여기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것도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clear to them this is not about regime change. This is not about regime collapse. This is not about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미국은 북한의 미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은 오직 비핵화 약속을 준수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현재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데 20에서 25% 수준에 와 있다며 압박을 계속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맞는 조건 하에선 북한과 대화를 통해 관여할 준비도 돼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ready and prepared to engage in talks when conditions are right. But as you've heard me say, we are not going to negotiate our way to the negotiating table.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조건이 올바를 때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 기류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의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니 의원이 최근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피터스, 세스 몰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요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미 국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미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참여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민간 전문가들의 회의를 후원 주선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며 북한의 핵무기 확산 활동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국과 강요급 정치 대화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아시아 국가 당국자들과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국의 정보당국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공통의 위협에 어떻게 함께 직접적으로 대응할지 지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강력한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응을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종합적인 지역적 국제적 외교를 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수전 델베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유엔 간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을 내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재협상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무슨 재협상을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미한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만들었다며 부지는 한국이 되지만 사드 체계 자체는 미국이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선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된 논평을 싣고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양국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망동이라며 중국이 양국 관계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자매지 환구시보가 잇따라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 악화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면서 미국의 장단에 노란한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논평은 이와 함께 양국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진 않겠다며 북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중국을 직접 지칭하며 강한 비난에 나선 데 대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과거에 중국을 주변 나라 또는 대국이라고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적은 있었지만 중국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까지 다른 주변국들과 함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한 것 같다며 이처럼 주변국들이 보낸 메시지를 북한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고강도 비난이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축소 등을 내비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자 위기감을 느끼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원유 공급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중 관계의 상징이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을 때에도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중국이 그거를 카드로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논평에서 핵 보유를 최고 이익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행을 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명의 논평이라는 형식으로 중국을 비난한 점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는 중국마저 등을 돌릴 경우 생존조차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외교부랄지 노동당이 명의를 내걸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국과의 최소한도의 어떤 이 연대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은 또 논평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생존을 위한 버팀목으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러시아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중국을 대신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와는 대조적이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달 중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 국적의 만경봉 2호가 투입되는 이 항로는 매달 6번 운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선에 투입되는 선박은 승객 200명과 화물 1000톤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양국은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에도 북한 국적 기름 운반선 5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가스 약 310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수출을 중단한 제트연료도 북한에 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경협 사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원입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3만 2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규모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안으로 러시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뿐더러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전략 센터 소장은 경제 제재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the sanctions, because of the overall crisis in Iran of nuclear programs.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제재가 교육을 포함한 경제 협력 사업들을 크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네 번째 교역국이지만 두 나라 사이 교역액은 지난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 불안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이 아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 아니라 두 나라 간 경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현재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비핵화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요약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독자 대응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핵을 포기할 만큼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훨씬 강성이니까 좀 더 제재를 하더라도 더 강한 제재로 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더 부딪힐 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또 세컨들이 보이콧을 하기 쉬운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새 대북 정책을 채택한 데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현실적으로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핵 문제가 시리아와 이슬람 국가 문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엄청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근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일단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을 하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는 거죠. 만약 그때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핵 포기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되겠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는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이나 경제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핵무기 포기를 논의하는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 재개의 여건 또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 유예 선언은 대화 재개를 위한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견인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혹은 남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의 순응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보상할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왜 보상을 하느냐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런 기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조야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력의 향배와 한국 차기 정부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카드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우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중국은 현재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약해지는 것, 그래서 투코리아가 완코리아가 되는 그런 국제정세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나온다면 중국도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대중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대 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인 분할 관리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야기되는 불이익이 북한이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보다 크지 않는 한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미중 관계의 큰 틀에서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국 압박 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북한도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헌법 67조에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도 대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hen we start talking about press freedom, North Korea is like a black hole. It's the worst of the worst.
언론 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암흑지대며 최악 중 최악이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을 정부와 집권당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엄격히 통제하는 관영 언론을 통해 정보와 외부 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올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출판과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사실상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최근 발표한 2017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은 외부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 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최근 발표한 2017 세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 중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가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3일 BOA에 북한이 이처럼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모든 주민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나라를 고립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북한 김씨가의 전략적인 목표는 바로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언론을 그렇게 탄압하고.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북한뿐 아니라 과거 동구권 공산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전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번영하는 한국 등 외부 세계 이야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또 북한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obviously there's an effort to try to get more information into the North Korean people by foreign radios, by
외국 라디오와 CD, USB, 그리고 북중 국경지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철저한 언론 통제에 균열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닷새 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죠.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유권자들은 이곳 안보 문제보다 경제나 적폐 청산을 후보 선택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6.25 전쟁은 이 배경부터 6.25 발발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순서대로 쭉 제가 설명을 안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용산의 전쟁기념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이곳엔 많은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위해 방문하지만 이들에게서 진지함을 엿보긴 힘듭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수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70대 할머니 이승희 씨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별 관심이 없이 전시관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선생님들이 많이들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요새들을 이렇게 저가 보기에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한 바퀴 휙 돌아서 간대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씨의 지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유권자들의 반응에서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보 위협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60대 남성 최만성 씨는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건너편에 앉은 20대 남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 없으면 우리 국민들도 없다 아닙니까? 국민들이 좀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답답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조금은 늘 그랬듯이 그냥 또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저러는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단체인 리얼미터가 한국 CBS 방송의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유권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선 투표 때 후보를 선택하는 제1 기준에서 안보는 다른 사안들에 크게 밀렸습니다. 가장 높은 선택 기준은 적폐청산과 개혁 의지로 27.5%, 이어 24.5%가 민생과 경제 회복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수호는 18.5%였습니다. 지난달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5%가 후보들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보인 반면 북핵문제해법엔 9%만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30대 장모 씨는 이런 결과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심사는 아무래도 촛불집회 이후로 이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니까요. 적폐청산 쪽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금 이렇게 다 가족들 만나러 이제 여행 가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사실 이런 황금 연휴에도 여행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요.
북한 정권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어 강사인 존 매너 씨는 한국인들이 세계 누구보다 위기 고조와 긴장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s are probably more used to this escalation in tens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Just assumed that nothing will happen, that it's all rhetoric.
한국인들은 실질적인 위협보다 정치적 수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삶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책 서울맨의 저자인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자 출신인 프랭크 에렌스 씨는 한국인들이 북한 정권의 도발을 계속 흡수하고 감내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ut I think there's a feeling among South Koreans that the North will never launch a full-out attack because they know of the U.S.
한국인들은 불량배의 옆집에 사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에렌스 씨는 자신도 한국 생활 초기에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겪으며 전쟁지대에 왔다는 생각을 했지만 6개월 후엔 무덤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내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The Korean 외국인의 운영자인 존 니 씨는 북핵 위기에 무감각한 이유를 북한 정권이 이성적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he idea is they are not irrational. If a war breaks out, then everyone dies, them included, and they want to survive.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모두 끝장이란 걸 북한 정권이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체제 생존을 가장 중시하는 김씨 정권이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존 리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Washington.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재자로 나서서 평화협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령된 소식 알아보고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직전에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힌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아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어제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네. 만남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밝히고요. 양측의 평화를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정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일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라면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 감에 앞서서 또 이 평화협정의 한 축이 될 이스라엘 총리와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던 지난 2월이죠. 베냐민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회담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가 중동 평화 정착 방안으로 지켜온 2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한 국가든 두 국가든 모두 나쁘지 않다. 두 당사자가 원하는 방안을 따를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
나는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냐 두 국가냐 이게 그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자, 현재 양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이스라엘만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요.
예.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는 자치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모두 국가로 인정해서 이웃나라로 공존하도록 하자는 게 바로 2국가 해법입니다.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하자.
그렇죠. 예, 2차 대전 종전 뒤인 지난 1948년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뒤에 그후부터 충돌이 계속돼 왔는데요.
네.
양측이 3차 중동전쟁을 벌였던 1967년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게 이 해법의 요지입니다.
예.
뭐 국제사회가 줄곧 지지해온 방식인데요. 미국 정부도 지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이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모두 국가로 인정하자. 이게 이제 두 국가, 이 국가 해법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건 그렇다면 사실상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 자국민 주거지역인 정착촌을 꾸준히 건설하면서 최근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건설이 영내 평화 구축 노력을 해친다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당시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결의안에 동의한 걸로 해석이 됐었죠.
예.
당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이 달라질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취임 후에 바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측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이어갔고요.
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2국가 해법 지지 철회를 밝히게 이른 겁니다.
네. 자, 어제 팔레스타인 수반과 회동에서 그렇다면 2국가 해법 외에 어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측은 2국가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어제 회견에서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2국가 해법에 기반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요. 역사적 평화협정 타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해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요.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선언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지 이스라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달 하반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예.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거쳐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전화 통화한 외국 정상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친이스라엘 기조를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이 황사경보가 발령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일대에 오늘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시 기상대가요, 현재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을 기해서 이 청색 황사경보를 내렸는데요. 당국은 심각한 황사 현상이 내일 5일 오전 8시까지 26시간 이상 이어질 걸로 예보를 했습니다.
예.
수도 베이징 이외에 중국 대륙 북부에서도 황사가 심한데요. 네. 중앙기상대가 간수, 허베이, 헤이룽장, 지린성 그리고 네이멍구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황사가 발생한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이맘때면 되면 중국 이 지역에서 이제 황사가 중요한 뉴스가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경보가 내려진 겁니까?
오늘 베이징 대부분 지역 평균 공기질 지수 AQI라고 하는데요. 예. 이 지수가 500에 이른 걸로 중앙기상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대기오염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요. 베이징의 이 AQI를 896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뭐 숫자가 높을수록 공기가 나쁜 건데요. 최근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공기가 나빠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 한국의 주요 도시 평균 AQI가 155에서 171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공기 중에 모래 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앞에 있는 사물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이 가시거리가 1km에서 2km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뭐 기사나 사진에서 보면 뿌연 베이징 그런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심각한 황사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황사는 중국 서부 사막에서 일어난 모래바람의 영향을 받은 걸로 베이징 시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황사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당국은 공항과 고속도로 등에서 돌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서우도 공항에서는요. 이 40여 편의 항공기가 연발착하고
예.
15편이 운항 취소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을 좀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눈과 호흡기를 가리는 독을 이용해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일각에서 받고 있는데
네.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코미 국장이 어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작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용 문제를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결정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조금 애꿎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당시 재수사 사실을 감출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코미 국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발표한 것이 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발표 때문에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유리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의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확인해 준 상태에서 클린턴 후보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는데
예.
만약 그런 사실을 감춘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지금와 생각을 해봐도 역시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본인의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의혹을 딱 이제 선을 긋고 부인을 한 셈인데
네.
자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예,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에 이메일 계정을 개인 이메일로 써서 문제가 됐었죠.
예.
개인 이메일은 정부 공식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취약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기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을 FBI가 수사한 뒤에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클린턴 후보가 부주의하긴 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이메일이 발견됐다면서 이 사안을 재수사하라고 코미 국장이 결정을
예.
했던 거죠.
결국 이 결정이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이메일 문제로 클린턴 후보가 대선 기간에 꽤 고생을 했는데요.
예.
대선 막바지에 코미 국장이 이걸 다시 문제 삼아서 그 영향을 받고 결국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졌다는 주장입니다.
예.
마침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화요일 2일 뉴욕에서 열린 여성 관련 행사에서요. 미국 CNN 방송 기자와 회견을 했는데요.
예.
당시 자신이 이 승기를 타고 있었는데 코미 국장의 결정 탓에 선거에서 졌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나왔습니까?
네, 이 의혹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난 미국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인데요.
예.
특히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해서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냈고 또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참모들이 대선 전후에 러시아 쪽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예.
이 코미 국장은 지난해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예.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FBI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또 피했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 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1.5m, 서해바다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 신유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7도. 수풍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19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1도.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 웅기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1.5m, 서해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러시아, 이란이 시리아 내 4개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오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남부와 중부, 북부 지역에 4곳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반군 측 대표 일부는 합의에 항의하며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안전지대는 적대 행위 중단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제네바 회담에서도 시리아 안전지대 문제가 계속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그러나 안전지대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만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상당수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콤 턴블 호주 총리가 오늘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턴블 총리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했던 호주 내 무슬림 난민 최대 1,250명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했던 협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턴블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마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아프간 보안군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방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BOA에 미국이 아프간의 4개년 안보 방안을 지원한다면 모든 아프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군대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지난달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ISIL 호라산 분파의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보안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4개년 안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현재 17,000명인 특수군 병력을 배가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추가 훈육관들과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미군 8,400명을 포함해 13,000명의 나토군이 파병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오늘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코미 국장은 앞서 어제 열린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선거 직전 FBI가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추가 조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다소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미 국장은 당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기밀 정보를 취급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고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북부의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레스탄주 재난당국은 탄광에서 시신 21구를 수습했다며 아직도 갱도 안에 14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당국은 갱도 안에 갇힌 인부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소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